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편견, 잘못된 생각으로 걸러서 듣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의 논리들, 합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수천만 배 지혜롭다 하는 것 믿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많은 사사로운 생각들을 다 잠재우는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은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한 후 저들이 자신의 선교 후원자가 되어준 것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수감된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나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제발 이것 좀 알라고 합니다. 뭐를 알라고 하는가? 내가 당한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 깨닫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왜 복음 전파의 중단이나 후퇴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진보를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셋 밝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유를 셋 밝혔어요. 첫째 13절을 보시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던 로마 황제 시위대 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전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지발로 내 옆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이유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다른 형제들 사이에 전도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내가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연약한 형제들이 믿음을 되찾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복음의 진보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이유 15절 16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도 더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나의 라이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종되었건 나를 통해서 개종됐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임으로써 첫째 로마 황제 시위 대원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둘째 교회 동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셋째 심지어는 자신을 질투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한 후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뻐하노라 그리고 계속 기뻐하리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목베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뻐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기뻐한다고 하는가? 거칠애로나 참으로 하나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감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이 더 널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눈이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자존심 체면 이기적인 목적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되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기뻐한다고 하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자신이 왜 계속 기뻐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논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뻐하느냐? 제일 중요한 기쁨의 근원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뜻이 그것인데 아무리 크리스천이 됐다 그러고 교회에서 북새똥을 치고 벨짓을 다 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경건하게 예배드렸다. 그리고 주님께 헌금도 드렸다.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도 했다. 그것으로 끝. 정말 자신을 부르신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목적, 이것은 이루지 않고 나는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부르신 뜻을 늘 기억했기에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룬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남들 같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입을 딱 다물고 몸 조심하고 있을 텐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잘 압니다.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끌려온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끌려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파 이외에 자신이 왜 또 기뻐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나는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알기 때문이라고. 뭐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12절에 얘기한 것. 다시 얘기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감옥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게는 감옥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전도와 자신의 구원은 별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가 뭐냐? 전도하느냐 전도하지 않느냐 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면 당연히 두 가지를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공고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선행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하는데 여기 나의 구원, my salvation, 나의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지 심판주 앞에서 나의 결백함, 의로움이 입증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의미를 의도했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바로 다음 20절에서 자신이 죽을 가능성도 언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나의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삶 그리고 실제 열매를 맺었던 삶이 나의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고 하면서 수식어를 셋 덧붙입니다. 앞에 두 개를 덧붙이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수식어를 보시면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둘째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간의 중보와 하나님의 중보 합작품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최고 권세자들 앞에 설 때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남들 같으면은 제발 이 치리자들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 목숨을 살리게 하소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야, 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것도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인간이 무슨 인류를 구원하냐, 무슨 구세주냐, 무슨 너희의 주냐 하고 비웃을 텐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so that 나옵니다. 처음에 1차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은 치리자들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무죄 판결을 받고 살아서 석방되건 유죄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건 상관없다. 살건 죽건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원어 표현을 보면 enlarge 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초라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크게 되는 것이다.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영광받는 것이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봐야 몇십 년 더 사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운명은 전혀 개의하지 않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종된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이룰 것을 안다고 하면서 세 가지 통로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너희 기도의 덕택으로, 둘째는 성령의 도우심 덕택으로, 셋째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본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의 중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왜 자신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21절을 보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하는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이득이기 때문이라.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서 순교당함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득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가 순교당함으로 일어날 복음의 진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 그때 더 크게 드러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노라. 그러나 내가 만일 죽지 않고 계속 살면은 내 삶의 열매, 다시 얘기해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에 나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살아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먼저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다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지만은 계속 육신이 살아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두 욕망이 똑같은 힘으로 나를 잡아당기기에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가 없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지만 더 긴밀히 더 깊게 교제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기 더 유익하니라,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필요하니라. 나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육신으로 더 있는 것이 너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임 부여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고 앞으로 더 큰 재난을, 죽임을 당한 위기에,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죽으면 곧장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주 앞에 서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고 자신을 비난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중상과 모략으로부터 무죄함을 입증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큰 상급을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빌립보 어둠침침한 감옥의 착고에 발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두 달 넘게 집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불평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의 확실했던 좌합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을 알고 확신하기에 나의 영혼 구원이 이 세상 누구 무엇보다도 수천만 배 더 값진 것을 알고 믿기에 그래도 여러분은 기뻐하고 기뻐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3장 마지막 말씀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 지고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한숨 짓는 사람은 내가 이거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이 주시는 이 신비한 기쁨,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누려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아메바가 되어야 된다고, 머리가 복잡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33절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을 위해서 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선대하시지 않겠느냐? 너는 미물보다 더 낫다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내세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 형제, 처자, 가옥,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백배나 얻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가? 첫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시면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룹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은 나 개인의 결정이고 나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후의 삶은 100%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 연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교회 형제 자매들이 도와도 나의 몫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몫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것이, 그것이 뭐냐?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것,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행한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삶입니다. 그리고 둘째, 더 중요하게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나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과 마음이 모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성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둘째, 특별히 내 몸을 통해서, 그 얘기는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덕적, 영적, 아름다움, 가치, 그리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 삶이 있습니까?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삶과 마음이 있기에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조금 더 사느냐 지금 죽느냐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면 지상에서 조금 더 전도를 많이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좋고,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부르셔서 빨리 죽으면 내세에서 좀 더 빨리 주님을 뵙고 주님과 더 긴밀하고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상의 삶을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지상에서의 짧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지상에서 좀 더 사는 데 집중되지 말고, 어차피 그것은 지상의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됩니다.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광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지난주 화요일 5월 18일에 미국 교회 당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 추천에 의해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첫 모임이 지난 금요일 5월 22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저와 크리스 목사님을 포함해서 6명이 모인 그 모임에서 미국 교회는 6월 첫째 주일 7일부터 인퍼슨 서비스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미국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속개하는 2주 후부터 6월 셋째 주일 21일부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목회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직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동안 목회위원회 모임이 여러 번 열립니다.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주시하면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단계별 정상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세한 계획은 우리 목회위원회를 하고 목회서신 메일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느냐? 언제부터 어린이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식사 교제를 속게 하느냐? 어떻게 단계적으로 모이기를 시작하느냐 하는 등등 결정하는 것은 미국 교회 목사님이 대책위원회 소집 메일 벽두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win-win situation이 아니라 lose-lose situation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도 비난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무 신중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무엇이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슈이고 무엇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이슈인지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뜨여 개종되고 목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늘 견지해왔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의아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이 취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행하고 헬라인을 위해서는 헬라인과 같이 행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 같이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철학이 없는 사람처럼 등뼈가 없는 사람처럼 젤리피쉬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너절한 자존심, 체면, 철학 이것 다 버리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리더들 다수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철학, 원칙, 주의 이거를 무진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고집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6월 셋째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을 때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미국 교회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존중하고 어린이 자녀들이 많은 우리 교회 40대 성도들의 정서를 참조하고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의 처지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물론 남다른 열심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일부 성도들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한인교회들은 벌써 교회에서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우리와 같았으면은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면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겠느냐,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누구나 말라리아에 몇 번 이상은 다 걸리는데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에 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보다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성도들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와 선교는 이거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와 같이 자체 건물이 없기에 다른 교회가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미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경우 세컨 웨이브가 우리 교회에 닥치면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감당하려고 하는가, 교회를 통하여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속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이 논의에서 어느 극단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어느 편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편에 있어서 더 오래 살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인 경우에 죽든지 상관없다는 얘기.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해 주었듯이 내가 더 오래 살건 더 빨리 주님에게 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argue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면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있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육신의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신비한 거룩과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사느냐,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사느냐, 교회에 모이건 모이지 못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 따라서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왔으면 그걸로 됐다. 주일날 다른 교회들보다 더 늦게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한다고 크게 잘못될 거 없습니다. 단 전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몇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몇 시간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24/7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모이지 않느냐 하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새벽기도 설교 듣지도 않고 수요일 설교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차피 일주일 내내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조금 늦게 모여도 마음이 좀 답답해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새벽 예배 대신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하고 3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나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주하시며 나의 삶의 운전자가 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면서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문제인지 지혜롭게 분별하는 가운데 또한 교회 리더십의 지혜를 믿고 잘 따르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뜻만큼은 다시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뤄가고 또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크게 드러나는 그 뜻만큼은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성도들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천국잔치 벌이지 못해서 답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의 많은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취한 그러한 선택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잘 순복할 때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도 길거리를 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